예,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라고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 그에게 정권이 있었던 것이죠. 바스울은 즉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성전의 출입문 중에 한 곳이었던 성전의 북쪽에 있던 베냐민 문 위층에 그의 목에 칼 같은 것을 씌워서 나무 고랑으로 채워둡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바스울이 선지자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칭호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바스울이 해서는 안될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시대 자체가, 이므나세 이후의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했던 그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지자는 이 나무고랑에서 이제 풀려나지요. 이 나무고랑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스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라.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둘러싸여 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읍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또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참화를 이 바스울이 모두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해서 모든 왕궁의 부와 소득과 보물과 귀중품을 탈취해 갈 것인데 그때 바스울 너와 내 가족들도 모두 사로잡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중에 여기서 처음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북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나라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권유를 선지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이 못 이겨서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언하는데 그 심판이 현재의 시점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네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그 예언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보여달라라고 사람들은 조롱하였던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능력으로 권유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처녀를 깨어 동침하다라고 할 때 이 깨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단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긴 것을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설득시키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불러오셨지만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파멸과 멸망의 선포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기사도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의 변화조차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동시에 예레미야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핍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자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불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전통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불이 붙어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랍비들이 모여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집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전승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느낌이 뜨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말씀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현상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그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박해에 가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 역시 참여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내 친한 벗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나의 평화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을 때는 평화롭게 같이 함께 잘 지냈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자 친구들은 평화를 전하는 자가 아닌 단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아닌 사랑의 이론만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확신의 고백에 드려진 이후에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두 가지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과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로 언제나 자신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대적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길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원수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큰 수욕을 당하며 결국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부터 18절까지는 또다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우리가 마치 욥기를 읽는 것과 같은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당하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과 같이 선지자는 지금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를 고통의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힘겨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과 동요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좋은 일들만 기록하고 선지자의 멋진 모습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내면의 갈등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다가 한없이 이 추락하는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 개인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좌절하고 자신의 소명 자체에 대한 의심에 시달리며 예언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때로는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저항을 하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설교자와 선지자의 직분의 성공이 얼마나 청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설득해 임박한 위험을 잘 살피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확고부동한 일관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과 의도를 증거했느냐에 의해서 측정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관되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던 평강하다 이 이야기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기 확신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고 절망감과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은 확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외에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를 확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력을 믿고 자신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확신하기보다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됩니다. 잘 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작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불안했는데 하나님,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눈앞에 평강만을 집착하며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